반갑습니다. 네. 서 목사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부산은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요. 제가 78년도에 군대 생활을 여기 거제리에서 했습니다. 종합정비창이라고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78년, 79년, 80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어요. 뭐 세계적인 인물이 따로 나올 게 없고 여기가 세계적인 도시예요.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됐어요. 너무 놀랍고 또 자랑스러운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하면 늘 그립고 또 3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늘 감회롭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이 서면 길이 한 길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광안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쪽은 모르겠는지 이번에 며칠 동안 와서 여러분을 섬기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성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한절 한절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절 한씩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이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놀라운 사랑을 나눕니다. 잘 들려요? 네,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들지 않으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졸리지 않도록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딱 한 시간 되면 제가 딱 멈추겠습니다. 요즘 길게 하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또 길게 하면 다시는 초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설교자의 구복 중에 하나가 짧게 하라. 그러면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참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 고부간의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식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어요. 네, 시편 안 읽어요. 아예 안 읽습니다. 그냥. 네.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며느리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이 고부간의 문제가 끝나려면 이 고부라는 글씨가 거꾸로 될 때 끝이 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명절 때문에 힘든데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시어머니한테.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릴 것이거나 취미생활 달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승훈이랑 병원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이렇게 하셨대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면 선산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삼남매에게 나눠주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박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네, 선산판고 90억 준다니까. 어머니의 답장이 놀라워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만 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썩었대. 선산판 거 90만 원 보상 받은 거 하고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네. 슬픈 이야기이긴 하죠. 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에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어머니 오래 사시네요. 네, 어머니가 당장 연락을 했더래요. 그래, 내가 오래 산다.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관계인데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너무 사이가 좋은 거죠. 이게 참 사랑의 스토리죠. 우리가 감동을 주는 건 사랑의 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또 선교의 스토리세요. 모압 여인이 하나님 믿은 스토리.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스토리죠. 참 너무나 놀라운 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역전의 드라마예요. 처음엔 비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놀라운 역전이 되는 그런 스토리죠. 전 역전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힘들었거든요.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키웠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집 아들 그랬거든요.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드라마라는 것은 처음엔 비극으로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에 희극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드라마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모르거든요. 저머니는 지금 같으면 아마 인간 문화재가 될 만큼 바느질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그래서 행남 도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이겠죠? 그 회장님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께 옷을 맡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적에도 보면 어머니가 밤새워서 일을 하셨고 또 어려운 그 처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그 기술을 전수하셨어요. 전 그걸 배웠어요. 아,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들을 많이 섬겨요. 멘토링을 하는 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람을 키우는 걸 봤거든요. 제가 신학대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첫 학기 그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네. 한 번도 하신, 그 뒤로 더 하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룻기를 참 좋아하고, 어디를 가든지 룻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설교를 할 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대가 많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조그만 기대를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누가 오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집회 갈 때 딱 한 사람을 보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 설교 가운데 한 사람만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돼요. 네, 따라하셔 보세요. 내가 은혜 받자. 내가 먼저 변화되자.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끝까지 나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죠. 자, 우리 룻기 1장을 펴세요. 그래서 한 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딸의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아주 어두운 시대 때예요. 아주 어두운 시대 때 또 하필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땅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또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 또는 환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이 두 이름을 좀 별로 안 좋게 지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함이에요. 또 기론이라는 이름은 쇠약함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일찍 죽어요.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 거기 오르바란 이름의 뜻은 돌아서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서다. 루시란 이름의 뜻이 좋죠. 우정, 우정, 친절하다, 우정이란 뜻이에요. 자, 비극이에요. 어디로 보세요. 마저 같이 읽고 말씀 좀 묵상하겠는데요. 시작.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간 거죠. 모압 지방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압 지방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 지금 같으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생활이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왜 교회 나오시죠? 교회는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와야 돼요. 제가 이민 교회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와서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제가 조금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얘기지만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돈을 받는 곳이에요. 내가 누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생각의 전향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게 교회죠. 교회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러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 중요해요. 봉사 중요한데요. 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거나 예배 드리지 않고 일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가장 위험한 것은 예배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봤어요. 이미 목회하면서 이제 도와줄 게 없다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 들었다가 교회를 떠나요. 모압 집안을 잘못 선택한 결과가 뭐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모든 걸 지는 자예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생애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이름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전승하면 엘리멜렉은 꽤 부자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자했는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흉내를 피해서 가서 이제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거죠.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어요. 이게 놀라운 스토리예요. 근데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은 쉽지 않아요.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목회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나게 목회했을 것 같아요? 말을 말아요. 제가 피골이 상접해요.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민 생활 너무 어려워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전기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찰리 차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냥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 죽음에 힘들어요? 아들이 죽음에 힘들어요? 아, 그렇다. 아, 그렇다고 합창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전부 여자들은 아들만 좋아하는데 남편보다. 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젊은 남자가 좋죠. 아, 남편은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남편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요. 너무 잘 사는 분 많이 봤거든요. 사람은 사실 부부가 만났지만 원래 남이었잖아요. 남이었는데 점을 하나 뗐어요. 그랬더니 이미 됐어요. 그러다가 점 하나 붙이면 또 남이 돼요. 근데 자식은 달라요. 아들은 달라요. 딸도 달라요. 어떻게 아들을 잃어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딸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묻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대요. 나음이 보세요. 남편 죽음까지는 괜찮았어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음이가. 근데요, 이 두 아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두 아들을 땅에 묻고, 그것도 모압지방에서 묻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룻기가 비극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건은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오미가 나중에 스토리를 보시면요, 사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예요. 이건 완전히 드라마틱한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또 3장에 가면은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이 작업의 정석을 가르칩니다. 작업 아세요? 작업? 연의 박사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다 쓰였나 놀라워. 내일 저녁에 나오시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딸을 가진 엄마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너무 남자를 잘 알아요, 이 나오미가. 하여튼 이 스토리 속에서 예, 처음부터 1장 4장까지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너무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사건이지만 지금 사건의 반응이 놀랍게 전개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지만 그 사건이 제 생각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된 적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 다닐 적에 군목숨을 쳐서 떨어졌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떨어졌다니까.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떨어졌는데요.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떨어진 이유가 나중에 뭔 게 있긴 했지만. 근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일찍 군대에 가게 됐죠. 근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제 삶을 반전시켰던 스토리 중에 하나는 상당히 슬픈 사건들이나 또는 어려운 사건들이나 난관이나 고난의 사건들이 제 생애를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이게 고난의 역설이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가 이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렘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베들렘으로 돌아오죠. 이 모습이 이제 6절에 나오죠.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음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당했던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어떻게 들었을까? 근데 전승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룩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좋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는 미드라시 같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추어진 스토리들이 또 들려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나오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그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 거죠. 여기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혹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나오미가 굉장히 좋은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그들이 이마침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결혼해라. 너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젊은 과부가 된 거거든요.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그때 9절에서 네. 10절에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해, 아니이다. 두 며느리가, 우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이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앞서도 하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찾더라. 이 시어머니가 참 멋있는 어머니세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려하죠. 내가 지금 다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은들 너희가 결혼하기 어렵다. 그때 이 두 여인이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그 모압 신 그니스라는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루시란 여인이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여기서 오늘 밤에 이 거룩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루시란 여인이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한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 같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배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모압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 룸만 시어머니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이셨더라.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와,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네, 이 갈림길에서 이 오르바는 그 이름대로 그냥 돌아선 거죠. 오르바는 이름 돌아섰다는데요. 이 룻은 그의 이름이 우정이에요, 우정. 시어머니와의 우정을 가꾸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던 한지라. 1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룻이라는 여인이 놀라운 선택을 하죠. 혹시 연상이 인생에 어려운 어떤 전환점이 있다면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물론 제가 이 선택에 관한 얘기만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한 네 가지 정도 차원에서 선택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보통 이 네 가지 관점을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떤 길이 있을 때 가능하면 좀 어려운 길, 좁은 길, 남이 잘 가지 않는 길, 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길이 이런 거예요. 이런 길은 지금 당장 유익한 길보다는 옳은 길. 우리는 지금 당장 유익한 쪽을 선택하잖아요. 만약에 선택할 때. 그러지 말고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 그리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게 유익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많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익하냐 오르냐를 따질 때 일단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멀리 볼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사랑의 길을 선택하세요. 사랑의 길. 인생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지금 사랑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건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떤 보상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을 때 이 여인이 뭐 본인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네, 순수했다는 거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유익을 따지지 말고 내게 당장 어떤 유익을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사랑만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만남 가운데 오래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당장 만나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아직 멀리 보고 가셔야 돼요. 씨앗 심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투자하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거룩한 선택이 그런 거죠.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 길은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나오미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냐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그래도 이 한 며느리를 전도한 거예요. 그것도 모압 여인을 전도한 거죠.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니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 모압년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생하면 이 엘리멜렉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서 돈이 많았나 봐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모압 왕의 공주였던 룻을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굉장히 현숙합니다. 굉장히 품격 있는 여자입니다. 좀 달라요, 스토리 속에 나오고 보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믿음도 진짜가 가짜가 있는데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느냐면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봐 알아요.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은 지금 남편이 잃었어요. 고난이죠. 젊은 여자예요. 젊은 과부가 된 거죠. 여기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선택한 건 대단한 거거든요. 요즘도 교회도 오면요, 가짜가 많아요. 믿음도 가짜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에 가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들어보셨죠? 네. 들은 얘기 또 들으면서도 웃어주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들었다 하더라도 또 한번 진지하게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는 게 아주 교양 있는 분들이라고요. 아주 농부가 큰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는 씨앗에다 뿌렸는데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큰 땅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자살했습니다.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 농약이 가짜였어. 약간 다행이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고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요. 이 루시라는 여인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여호와시란 말이죠. 1장 속에서 비록 1장의 스토리가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자라는 이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인이 믿음의 길을 갈아가는데 2장에 가면 보아스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2장에 가면 이 보아스란 남자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러 온 내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실 거다. 우리가 사실 순수하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게, 하나님 명의를 걸고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고 못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뭐 루시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갔던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정말 신앙이 삶이 어려울 때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룩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룻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여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네.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안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믿어지는데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걸 용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는데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사실 믿음의 축복이죠.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영원한 길을 선택해야죠. 영원한 길. 이 루시란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세상에서 주는 복과 교회에서 보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세상에서도 건강 얘기 많이 해주고요. 뭐 심리적인 안정감,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은요 많이 도와줍니다. 상담받으면 또 뭐 약만 하나를 먹어도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 정도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생,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대손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나중에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율리와 법도를 잘 지켰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민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장례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장례를 할 때마다 놀라운 거 뭐냐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대손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지난 며칠 동안 참 놀라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과 또 선양 목사님 기념관도 가봤고요. 또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는 것도 가봤어요. 와, 놀랍습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뭐 스토리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부산 땅을 밟고 돌아가셨어요. 오시자마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슬프잖아요. 선교하러 왔다가 그것도 제대로 파스도 못 받고 몇몇 사람이 도와주는 거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호주에서 듣고 호주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나중에 선교사님이 125명이 파생돼요. 호주에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분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가 146개가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곳마다 그 데이비스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찍 순교했지만 그 스토리가 놀랍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뭔가를 선택한다면 영원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도요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심각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고민했다가 제가 그때 정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 영원한 것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삶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한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 보면 후회하지 않거든요. 만약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새롭게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7년 전이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민교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앉아서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다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됐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하고 점검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유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 그리고 7년들이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요.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스토리가 놀랍게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하다고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너무 쉽게 결론을 내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달자란 시인이 쓴 짧은 시를 읽었는데 되게 감동을 줬어요. 제목이 놀라웠어요. 불행이란 제목이었어요. 근데 불행이란 제목에다 시를 썼는데 너무 간단해요.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소리. 지금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불행이에요. 근데 박살내지 않았어요. 잘 주물렀어요. 하나님 만난 거죠. 돌아온 거죠. 거기서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셨대요. 네. 1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떡집에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놀라운 곳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는, 나오미라는 뜻은 환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야. 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 쓰다. 내 인생이 써졌다는 거죠. 네.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요. 전능자가. 여호와의 성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엄청 괴로운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풍족했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세요. 다 비우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치실 때 가끔 있어요. 깨뜨리세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뜨리시지만 망가뜨리진 않으세요. 가끔 깨뜨리세요. 근데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세요. 비우게 만드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 빈손 위에다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게 그 스토리예요. 나오미가 지금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이 돼 돌아온 거죠. 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잊으면서 깨어진 거죠. 내려온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전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워요. 그 이름이 전능자라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전능자. 전능자. 아니, 본인이 지금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빈손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예요. 하나님께서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 여기 전능자는 그냥 샤다이지만 보통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거든요.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비록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전능자. 에쉬다의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풍족하시다는 거죠. 넘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과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요. 근데 이분이 한번 교회에 와서 들려진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며 부흥회할 때마다 이 스토리를 얘기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웠어요. 한 번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두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죠. 큰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었어요. 내 둘째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빨아먹었어요. 큰아들이 다 먹고 나서 동생 불렀어요. 이리 와 너. 너 아이스크림 나오고 가위바위보에서 빨아먹자고. 한 차례끈 다 먹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을 든 거죠. 너 맞아.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빨아먹는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딱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동생이 이겼어요. 원래 그렇게 져주는 거거든요. 동생 한번 자꾸 빨아먹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형이 이겼어요. 한꺼번에 다 빨아먹었어요. 근데요, 이 둘째 아들이 지혜로워요. 그 아이스크림 다 빼앗긴 다음에 형 앞에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 안방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 앞에 오실래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 앞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복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역전시킬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저도 인생 살면서 참 저의 앞길을 막겠다는 분을 세 사람을 만났어요. 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못살게 하더라고요. 네.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살다 보면요.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저 인생에서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 많은 걸 빼앗아갔어요. 네. 두 손을 다 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한 미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셉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 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망가졌지만 요셉의 생애 결국을 보면 요셉을 힘들게 했던 형제들 때문에 또 요셉을 괴롭혔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고무치면 된 거거든요. 저는 성경에 그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미운 감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좀 쉽긴 했지만 미웁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회복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늘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 잃고 두 아들 잃고 남편 잃었잖아요. 지금 룻도 지금 어려운 건데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 안 듣기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정말 중요한 걸 소유했어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미국 보통 이제 집에 사는 게 있고 아파트는 서민들이 산단 말이죠. 여기는 아파트가 부자죠. 근데 아파트 살 때 앞집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 바로 앞에 불이 났는데 가지고 나갈 게 뭘까? 불이 나긴 났는데요. 별거 없더라고요. 네. 성경 그리고 여권, 영주권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을 칠 때 경험하기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 계시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옷장을 정리하고, 옷장 하나를 비웠어요. 그리고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들어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들어가 기도하고요. 내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더라. 2년 동안 쌀을 사지 않았어요. 누군가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89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안에 좀 자리 뽑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교회 자그마한 버스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 큰 버스도 아니에요. 버스. 16인승 정도. 11월 말까지 6,000불 정도의 그 돈을 모금해가지고, 이제 일부를 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활부를 하는 그런 건데, 6,000불을 모금하기로 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교인들이. 교인 40명도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11월 말까지 기도하는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900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죠? 6,000불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가 부족하죠? 계산이 안 되나? 100불이 부족한 거죠. 인생이 됐어요. 마지막 주일인데 100불이 부족해서 인생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신자가 못하면 나머지 100불 제가 하죠. 마음속에 됐어요. 지금 아직 많이 말일이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일날 오선영이라는 자매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한 걸 못했는데 집에 들어도 되냐고. 들어와가지고 딱 봉투를 하나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불이다. 그리고 자매가 가자마자 궁금해가지고 봉투 뜯어붙여놓고 형광등에 비춰보니까 100불이더라고요. 망치로 하나 뜯어 맞은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불 기도할 걸. 하여튼 그런 기도 응답들 수없이 받았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제가 지금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땅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교회 건축하다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청소해야 됐어요. 땅이 좀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3,607억을 갖다가 버리고 새 땅을 들여오는,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100만 불이 급히 필요했어요. 갑자기 필요했어요. 급히 필요해.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황금봉 돌리지 않고 기도 부탁만 했어요. 그리고 3월 31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황금하라고. 3월 31일까지. 근데 3월 마지막 주까지 61만 9천 불이 들어왔어요. 한 6억 정도 되나요? 네, 6억 7억 되는데 60만 9천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8만 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3월 마지막 주인데 아직 3월 31일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믿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3월 30일 날 우리 교인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린 분이 있었는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냐고. 돈이 다 하겠다고. 하늘 좋아하지 않으시네. 참,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여튼. 놀라실 떨이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소식을 듣고. 100만 불. 나중에 110만 불을 지어줬어요. 오버가 됐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간증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생 어려우면서 어떻게 전능자로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 기도가 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기도응답들을 수없이 수없이 받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돈이 떨어졌어요. 유학생활 하는데.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헌금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수표를 써서 헌금을 하는데, 수표를 적어가지고 헌금하는데, 수표가 더 떨어졌대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 수표, 헌금할 수표, 남겨놔야지. 그랬더니, 조용하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수표 갔어도 헌금을 못 해. 은행 아카운트에 돈이 다 떨어졌대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헌금할 돈은 주셔야죠. 마켓비도 떨어진 거죠.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필요할지 몰랐어. 헌금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켓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사할 때마다 먼저 보는 게 옷장을 보는 거예요. 옷장 가운데 기도실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82년에 가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께서 살아계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모든 기적은요,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제가 놀라웠어요. 한 번은 기적에 관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 시리즈를 하다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기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웠어요. 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제가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그 기적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시작! 새로운 시작이 전개가 됩니다.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네. 길게 하면 또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거예요. 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한 시간만에 딱. 근데요, 사실은 이 속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궁무궁한 보화가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는 이 작은 은혜를 어떻게 키우는지 계속해서.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일 저녁에는 작업의 정석. 어떻게 좋은 만남을 갖는지 제가 드리려고 기도하겠습니다.